여러분은 지금 당장 회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보안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해킹 조직 아니면 랜섬웨어.
사실 놀랍게도 그런 외부 공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퇴근 시간을 막 한 30분 앞당겨 보려고 방금 끝난 임원회의 녹취록을 개인용 AI 챗봇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있는 아주 성실한 옆자리 동료가 훨씬 더 아찔한 위협일 수 있거든요.
그 직원이 이 회의록 3줄로 요약해줘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말이죠. 회사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 외부 서버의 거대한 학습 데이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요.
와, 진짜 무의식적이고 조용한 정보 유출이네요.
그렇죠. 악의가 전혀 없는 행동인데 결과는 치명적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 파헤쳐 볼 자료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일상과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한 책의 제6부, 일과 돈 파트입니다.
네,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분석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막 AI가 100페이지를 3초 만에 읽는다더라 이런 뻔한 감탄은 다 걷어내겠습니다.
네, 거창한 기술 담론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혹은 내 가게 문을 열면서 그리고 내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 말이죠. AI가 어떻게 우리 사고의 번역기이자 날카로운 거울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혁명이거든요. 그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 8위가 바로 일터의 보조입니다.
아, 8위요?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네요.
네네. 여기서 핵심은 위에서 지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각자의 책상 위에서 약간 그 개인적인 답답함을 뚫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AI를 켜고 있다는 거죠.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회의록 요약이 대표적이잖아요. 막 한 시간 동안 떠든 내용을 녹취록으로 넣고 결정사항이랑 보류 안건 그리고 담당자별 할일 셋으로 나눠줘. 공유 메일 초안도 써줘. 이렇게 하면
진짜 1분도 안 걸려서 텍스트가 쫙 나오죠.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AI를 쓰면 주당 업무 시간이 한 3.7%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반나절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래처에 거절 메일을 쓸 때 아이고 진짜 난감하잖아요.
감정노동 장난 아니죠.
그때 내용만 대충 적고 말투만 좀 정중하게 다듬어줘라고 시키면 아주 매끄럽게 대신해주거든요. 인간의 껄끄러운 감정노동을 외주주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 언급했던 그 섀도우 IT 문제요.
아, 네. 그림자 사용이라고도 하죠.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무료 버전의 언어 모델에 회사 기밀이나 막 개발 중인 소스 코드를 넣는다는 건요. 단순히 텍스트를 변환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데이터는 거대한 언어 모델의 신경망, 즉 가중치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려요. 나중에 경쟁사 직원이 비슷한 문맥의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회사의 다음 분기 전략이 AI의 답변으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와, 이거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엄청 유능하고 손이 빠른 인턴을 고용했는데 이 인턴이 퇴근 후에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회사 기밀을 막 안주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눈을 가리고 시속 200km로 스포츠카를 모는 거나 다름없어요. 막 빠르긴 한데 언제 절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전 세계 53위를 차지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용 코파일럿입니다.
아, 사내망 안에서만 도는 거요?
네네.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만 돌아가는 기업용 AI를 쓰는 거죠. 외부로 데이터가 절대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사용 패턴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요약을 시키는 걸 넘어서 AI를 일종의 가상의 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상의 적이요?
아니, 든든한 보조인데 오히려 방어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일 사장님에게 보고할 자료가 있다고 치면요. 이걸 사내 AI에 올린 뒤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에게 던질 법한 가장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10개만 뽑아줘.
우와, 대박이네요. 논리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봐. 이렇게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AI한테 뼈를 맞아보는 거죠.
내 자료의 약점을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스캔해주는 거네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엄청 유용하죠. 하지만 아무리 날카로워도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어디까지나 90% 완성된 초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나머지 10%가 남았군요.
그럼요. AI가 짚어낸 10개의 질문을 방어할 논리, 그 마지막 10%의 검증은 결국 내 머리로, 내 입술을 통해 증명해내야 하거든요. 기계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생각에 막힌 것을 뚫어주고 남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이 똑똑한 동료 덕분에 일주일의 반나절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고 쳐보죠. 여러분은 이 잉여 시간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아마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 쓰게 될 겁니다. 자료를 보면요, 취업이나 이직, 그리고 연봉 협상에서 AI를 활용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 자소서 쓸 때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AI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여기서 AI는 창작자가 아니라 훌륭한 번역기의 역할을 합니다.
번역기라는 말이 딱 와닿는 게요. 취준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깜빡이는 커서 앞에 텅 빈 백지잖아요.
그렇죠. 첫 문장 쓰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만약 경력이라곤 화장품 매장 아르바이트 1년이 전부인 취준생이 있다고 해보죠. 쓸 게 없어서 막막할 때 AI에게 알바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냥 필터링 없이 주절주절 떠드는 겁니다.
막 진상 손님 응대했던 일이나 매대 위치 바꿨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이걸 고객 불만율 15% 감소 또는 뭐 매출 증가율 30%를 이끌어낸 매장 동선 최적화 이런 전문적인 마케팅 직무 지표로 싹 번역을 해주는 거죠.
내 평범한 경험의 가치를 시장의 언어로 완전히 바꿔주는 거네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요?
기업의 인사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AI로 쓴 자소서를 잡아내는 탐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AI가 써준 그 화려한 스펙과 매끄러운 문장들을 과연 면접관 앞에서 진짜 내 것처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들통나면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을 텐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텍스트 예측 엔진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측 엔진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AI는 통찰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앞 단어 뒤에 올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그냥 이어붙이는 기계일 뿐이죠.
아, 그래서 가끔 글이 좀 영혼이 없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AI에게 글을 온전히 맡기면 활용하여 경험했습니다. 혹은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같이 기계적으로 완벽하지만 뻔한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AI 특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그럼 초안을 얻은 뒤에는 반드시 그 기계적인 단어들을 다 걷어내야겠네요. 나만의 날것 같은 투박한 언어로 덧칠하는 과정이 필수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충격받았던 건 진로 상담을 할 때 AI가 엄청난 거짓말, 즉 환각현상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 거짓말이요? 스펙이나 연봉 같은 걸 물어볼 때요?
네. 평균 연봉이나 채용 규모를 물어보면 평균 23%나 빗나간 숫자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임원급 정보는 60% 이상 틀리다고 합니다.
와, 60%면 그냥 천연덕스럽게 소설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작동 원리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AI는 통계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엑셀을 긁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숫자를 내놓는 거예요?
방대한 인터넷 텍스트 속에서 3년차 마케터 연봉이라는 문맥 뒤에 가장 그럴싸하게 어울릴 법한 숫자의 형체를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뱉어내는 겁니다.
진짜 충격이네요. 그냥 그럴싸한 숫자 텍스트를 지어내는 거였군요. 그럼 워크넷이나 공식 통계 자료로 간듯이 본인이 직접 교차 검증을 해야겠습니다.
필수죠. 그리고 이런 오류는 협상 테이블을 준비할 때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아, 연봉 협상이나 중고 거래할 때 연습상대로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협상에서 결렬되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이른바 파트너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네네, 연습해보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AI에게 내일 연봉 협상인데 무조건 이기는 법 알려줘 라고 프롬프트를 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 이기는 논리를 아주 잘 짜줄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AI가 인터넷에서 학습한 이기는 협상의 텍스트 패턴이 뭘까요? 대부분 드라마 대본, 영화 혹은 아주 자극적인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입니다.
아하, 현실이 아니라 약간 극적인 상황들이군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넣고 완전히 굴복시키는 아주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조언을 쏟아내죠. 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앞으로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일해야 할 인사팀장이나 거래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AI 조언대로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간 협상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파탄나 버립니다.
와, 텍스트로는 이겼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박살이 나는 거군요. 결국 상대방의 눈빛을 읽고 선을 지키며 타협점을 찾는 그 미묘한 마음의 맥락은 기계가 절대 계산할 수 없네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입장을 넘어서요. 그 번역기와 거울을 들고 아예 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창업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창업 시장에서도 AI 활용이 엄청나죠.
고객 응대부터가 완전 전쟁터잖아요. 밤 11시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누웠는데 배달 온 떡볶이가 다 식어서 굳어있네요. 라는 별점 1점짜리 리뷰를 딱 봅니다.
이성을 읽기 딱 좋은 시간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방어 기제가 발동할 겁니다.
그쵸. 막 그건 배달 기사가 늦게 간 탓이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날선 답글을 달고 싶어 주잖아요. 이때 타이핑하는 건 내 이성이 아니라 내 분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노의 답글을 달기 전에 AI를 켜는 거죠.
네. 상황은 억울하지만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로 사과와 함께 다음번 방문 시 서비스 대안을 써줘 라고 치는 겁니다.
감정이 타이핑으로 직결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AI가 완벽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감정 노동의 피로도를 물리적으로 확 낮춰주는 거죠.
방어막으로 쓰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나아가서 창업의 기획 단계에서는 AI를 날카로운 분석 도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도구라면 어떻게 쓰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망원동 시평 카페 사장님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손님이 없어 가게가 텅텅 빕니다. 이때 막연하게 마케팅 방안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어떨까요?
뻔하죠. 뭐 SNS를 활용하세요, 이벤트를 하세요 같은 쓰레기 답변이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프롬프트는 좁고 뾰족할수록 강력해집니다.
아, 아까 망원동 카페요? 망원동 10평 규모의 카페, 월 매출 1,200만 원, 주 고객층은 20대 단골. 이 오후에 빈 시간대를 채울 저예산 마케팅 방안 5개를 예상 비용과 함께 표로 짜죠.
와, 완벽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을 던지면 내 가게에 딱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무릎을 쳤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창업 아이디어를 검증받을 때 AI를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절대 AI에게 칭찬을 구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동조하려는, 즉 순응하는 예측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내 아이디어 어때? 대박 낼 것 같지?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당신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 성공할 이유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나열합니다. 환상 속에 빠지게 만드는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의 각도를 완전히 비틀어야 하는 거군요. 사업 계획서를 그냥 써달라고 하지 말고 프롬프트에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역공격을 하나요?
내 사업 아이디어가 1년 안에 쫄딱 망할 이유 5가지를 말해줘. 혹은 내 사업의 허점과 맹점을 찾아내기 위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던져야 할 가장 집요한 질문 30개를 먼저 제시해. 이렇게 판을 까는 거죠.
와, 훌륭합니다. AI의 작동 방식을 수능 모드에서 비판적 분석 모드로 강제 전환시키는 벡터의 변화네요.
네, 이 30개의 질문에 막 진땀을 빼며 답하다 보면 내 사업의 구멍이 저절로 메워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대한 법적, 재무적 경고를 덧붙여야 합니다. 창업을 돕는 이 똘똘한 파트너가 법률이나 세무 앞에서는 여러분을 감옥이나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거든요.
어우, 파산이요? 좀 무서운데요?
에어캐나다 챗봇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아, 그 환불 규정을 잘못 안내해서 소송까지 갔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고객이 챗봇에게 환불 조건을 물었는데 챗봇이 회사의 실제 약관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환불 규정의 그럴듯한 형태를 흉내내서 잘못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회사는 기계가 한 실수니까 우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법원은 챗봇의 입은 곧 회사의 입이다라며 고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판결이네요. AI가 막 사업자 등록 절차나 세금 신고 기한, 인허가 요건 같은 걸 아주 확신에 차서 지어내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죠. 작년에는 합법이었던 세법이 올해는 개정되어서 불법일 수도 있는데 AI는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하니까요.
사업의 뼈대가 되는 법무와 세무만큼은 무조건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거쳐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 가게를 열었으니 물건을 팔아야겠죠.
네, 마케팅과 세일즈의 단계네요.
궁극적으로는 그 벌어들인 돈을 내 통장에 잘 지켜내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파는 글, 즉 카피라이팅과 개인 재정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AI의 그 번역가 기질이 빛을 발하더군요.
카피라이팅에서 어떻게 쓰던가요?
러그를 파는 사장님이 상세 페이지에 고밀도, 치밀한 원단 사용 이렇게 써놓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의 언어네요. 업계의 딱딱한 용어죠. 소비자들은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낫게 해주는지 직관적으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AI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얻게 될 이득의 언어로 번역해줘.
프롬프트 좋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털 빠짐이 적어 청소가 쉽고 오랫동안 색이 바래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랑말랑한 소비자의 언어로 싹 바꿔주더라고요. 언어의 해상도를 확 높여주는 거죠.
확실히 와닿네요. 구매 버튼을 누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자 후기 5개를 묶어서 가장 매력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달라고 시키는 것도 아주 실용적인 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재무관리 영역에서 엑셀과 AI의 결합은 개인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한 직장인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워요.
아, 가계부 분석 사례요?
네. 한 달치 카드 내역서 엑셀 파일에서 이름이나 카드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만 싹 삭제한 뒤에 AI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8갈래로 진단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 직장인은 AI가 제안한 충동구매 3일 보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1년에 무려 564만 원이나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위안이 됐어요.
어떤 점에서 위안이 되셨나요?
돈 이야기라는 게 참 민망하잖아요. 친구한테 나 오늘 옷 사는데 30만 원 썼는데 이거 너무 사치인가? 묻기도 좀 구차하고 가족한테 가계부가 보여주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내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나를 훈계하거나 흉보지 않는 24시간 대기 중인 아주 객관적인 재무 코치가 내 휴대폰 안에 생겼다는 거니까요.
아주 든든한 코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돈이 오가는 길목이야말로 AI가 환각에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헉,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나요?
네. AI가 엑셀을 분석하다가 갑자기 환각을 일으켜서 존재하지도 않는 465달러짜리 대출 내역을 지어내어 경고창을 띄운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숫자를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 대출 내역을 지어낼 수가 있죠?
아까 자소서 때 말씀드린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AI는 엑셀의 숫자들을 수학적으로 덧셈 뺄셈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텍스트로 읽는다고 했죠?
네네. 표의 구조와 패턴을 텍스트로 읽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30대 직장인의 가계부 패턴이라면 이쯤에서 대출 이자 지출이 하나쯤 나오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다 하고 예측 엔진이 멋대로 빈칸을 채워버린 겁니다.
와, 착각의 수준이 진짜 너무 교묘한데요. 속게 딱 좋겠어요.
카피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충격적인 과장 광고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한 건강기능식품업체가 AI로 하얀 가운을 입은 가짜 의사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체 나이 감소, 영노화 같은 존재하지도 않는 효능을 그럴싸하게 지어내어 광고했습니다. 이걸로 무려 81억 원의 매출을 올렸죠.
헐, 81억이요? 대중이 의사의 권위와 그럴듯한 과학적 텍스트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심리를 악용한 거네요. 완전 기계가 만들어낸 권위의 환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부의 소비 패턴을 진단받는 건 아주 좋지만 그 숫자를 은행 원장과 대조하지 않거나 특히 내 투자 성향이 이러니 내일 당장 오를 주식 종목이나 코인을 추천해줘라고 요구하는 건 눈을 감고 벼랑 끝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AI의 확신에 찬 거짓말에 내 전 재산을 거는 셈이군요. 시장에 폭락했을 때 AI가 내 손실을 메워주진 않으니까요.
절대 메워주지 않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책상 위에 답답함을 풀어주는 보이지 않는 동료에서 시작해서 취업의 관문을 넘고 내 이름으로 된 사업의 구멍을 메우고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카피를 쓰고 내 지갑 속의 누수를 막는 개인 재정 관리까지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정말 실무 흐름을 쭉 따라가 봤네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AI가 어떻게 우리의 번역기이자 날카로운 거울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도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활용법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맥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고 무의미한 칭찬 대신 뼈아픈 비판을 요구할수록 이 거울은 더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용해야 하는군요. 드리고 싶네요. AI는 여러분이 면접장 문고리를 잡기 직전까지,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까지,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까지 완벽에 가까운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완벽하죠.
하지만 면접관의 눈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나만의 언어로 첫 마디를 떼는 것, 상대방의 숨소리를 읽어가며 타협점을 찾는 것, 그리고 내 통장의 숫자에 온전히 책임지는 그 마지막 10%는 영원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습니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해서 혹은 여러분의 책상에 앉아 커서를 깜빡이며 기다리는 저 조용하고 거대한 예측 엔진에게 당신은 그 마지막 10%의 성공을 위해 어떤 첫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 주었길 바랍니다.